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356면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지만은 불신자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처음 믿을 때 성경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믿을 수 있지만은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이 말씀이 깨달음이 없고 말씀이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부터 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다시 말해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말씀이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평생 동안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누리면 누릴수록 모든 환경과 만남 그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만남이고 똑같은 환경들 같지만은 이 말씀이 날마다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누려지는 만큼 이 환경도 달라지고 모든 만남도 새로운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실은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실들이 감사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누리고 누리면 누릴수록 그 속에서 정말로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의 축복과 함께 또 세상 살리는 방법 세상 사는 비밀이 그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의 역사들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는 중요한 계획과 미래와 방향들을 다 담아놓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늘 질문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인 만남의 시간들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내어놓고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해답도 다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그 시간에 주어지는 본문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주어지는 본문을 대할 때마다 보면은 50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은 50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 그 신앙생활에 맞게 하나님께 그게 답으로 응답으로 해답으로 누려지게 되어 있고 30년 동안의 신앙생활한 사람은 30년 동안 신앙생활한 그 사람에 맞게 또 갓 믿은 사람은 갓 믿은 사람에 맞게 그 말씀이 응답과 해답으로 누려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신앙생활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 정확한 응답과 해답으로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구원에 관한 비밀들을 늘 질문하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 주든 도움 주지 않든 별 상관없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누가 안 도와줘도 섭섭한 마음이 안 들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직접 스스로 인도하시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니까 누가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남이 알아주지 않든 그게 내게 별 영향이 안 되어야 되게 되고 또 별 섭섭함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날마다 누가 잘해주면은 내가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슬프고 뭔가 남이 알아주면은 내가 기쁜 것이고 알아주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 마음이 상하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한 구체적인 인도하심들이 내게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늘 환경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앞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과 구원의 비밀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들이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2절에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쫓겨가면서 다윗 썼던 시입니다. 쫓겨가면서 썼던 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왜냐? 여호와가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괜찮다 했습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사실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게 응답과 해답이 됨을 알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요. 환경들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 여러분 자신들조차도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네 자신을 믿으라 하는데 내 자신조차도 내 자신을 못 믿습니다. 사실은. 믿을 바 안 됩니다. 사실은. 하물며 다른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 속의 모든 응답과 모든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체질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바꾸어 나간다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만큼 우리의 체질들이 나도 모르게 바꿔져요. 또 우리의 생각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뭔가 생각들 다 가지고 살아가죠.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들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만큼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검찰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한 분이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이 앞으로 하향길에 접어드는 사업인데 여러분 AI 시대가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부분들 많은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많은 부분들 사회 현상 속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업이 하향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이 메시지를 늘 들어왔던 부분들인데 평생 신앙생활 했던 분으로서 늘 들어왔던 부분인데 그게 마음과 가슴 속에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생각에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과 가슴에 내려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포럼을 통해서 간증하는 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런 응답의 새로운 문들을 열어가는 그게 응답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오천종을 향하고 237을 향했다는 그 생각이 바뀌어진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구원의 가치,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내게 영향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영향 주지 않아도 스스로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 받으면은 내 체질도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고 내 생각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응답 중의 응답이죠.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가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고 보면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은 주일날 은혜 받은 것보다 은혜 받는 시간들보다 더 큰 계획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적인 최고의 계획은 주일날 은혜 받는 그 계획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온종일 통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되겠다. 다른 계획은 미루어 놓고 하늘 하루 종일 동안에 은혜 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여기에 대한 답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은 계획들이 그 속에 다 연결되어지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바다에 던져 놓으면은 그 그물을 어부가 나중에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든 물고기들이 잡혀오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역사 속에 풍성하게 흠뻑 젖을 때에 그 속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게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그 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는 그 순간에. 오늘 이 한날 또 예배가 최고의 축복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다른 계획보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이 계획들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차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도 타고 있는 사람은 그 속도로 빠르게 달려가는 그 속도감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예배 드릴 때 모든 역사와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배 때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예배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대한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이 없다라는 것. 오늘 집중해서 내가 은혜 받는 물로 말미암아 모든 응답이 거기서 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고넬료를 준비해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침 또 만나야 될 베드로조차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병원에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만남, 그 기도 통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이루어야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놨다라는 거. 우리 예배할 때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사실들이 우리 마음 속에 확인되어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하겠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예배 시간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고 예배 시간에 대한 계획들이 여러분 모든 계획들보다 앞서야 되고 그 예배 시간의 계획들 되어지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 생활화 되어지면은 그 속에 최고의 행복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예배의 생활화.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죠. 그 그리스도께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1장 8절에 세계복음화의 방법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계복음화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것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는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 있다면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렘넌트 일곱 명들은 많은 문제 속에서도 예배의 생활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함으로 그 문제들을 누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아낸 게 아닙니다. 참아내면 병듭니다. 참아낸 것이 아니라 누렸습니다. 예배의 생활하죠. 아까 본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편 23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진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승리했던 구약의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일어났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 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진 사람, 세상에서 예배의 생활화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의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 시간 예배가 아니라 모든 계획이 예배 통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축복이 예배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야 합니다. 참된 행복은 예배의 생활하고 참된 성도들에 있어서 성공은 뭐냐? 증인의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똑같은 말씀이 날마다 성전을 날마다 집에서 예배의 생활을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을 날마다 집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치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증인의 생활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참된 성공입니다. 참된 행복은 예배의 생활하고 참된 성공은 증인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생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날마다 성전은 날마다 집에서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 증인의 생활화가 이루어집니다. 참된 성공인 전도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증인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간 예배가 되어지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인도가 일상 속에서 되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참된 행복과 함께 참된 승리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매 주간 예배를 통해서 그와 더불어 일상적인 귀중한 삶 속에서 그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시대를 살리는 기존한 영적인 힘들을 주시고 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해나가신다는 사실, 오늘 이 한날도 예배의 생활화가 되어질 만큼 예배의 정인화가 되어질 아니 우리 인생의 정인화가 되어질 만큼 정말로 참된 축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여러분 붙잡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